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우리 3절에서부터 12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하면서 지금 고린도에 와 있다는 것을 알려줬죠. 이 고린도에서 1년 반, 많게는 거의 한 2년 가까운 시간을 고린도에서 거주하면서 고린도에서 물론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면서 좀 전에 있었던, 그 전에 들렸던 데살로니가 지역에, 데살로니가 지역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다고 말씀드리죠. 그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였어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줄여서 이 살전이라고 써요. 줄여서 데살로니가 전서는 어디서 썼다고요? 고린도에서 썼어요. 시기는 2차 전도여행이니까 51년에서 거의 한 52년 초 요 정도 되는 거죠. 51년 뭐 중 보통 51년 중반 정도 말 정도로 생각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고린도 후서도 비슷한 시기에 몇 달 있다가 썼으니까 요 비슷한 시기라고 얘기하거든요. 요때 썼어요. 대상이 누구예요? 성도죠. 성도인데 어떤 성도였냐면 대부분 데살로니가는 이방인으로 구성된 성도예요. 지금 마케도니아에는 대부분 이때까지 바울이 전도했던 사람들은 이 소아시아에 있는 각각의 회당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했다면 유대인들을 통해서 물론 그 사람들도 전도하고 유대인들도 하지만 그들을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도 지금 전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들을 위해서 지금 편지를 하고 있는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그러니까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이라고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내용이 어떤 거였죠? 첫 번째가 이제 바울 자신의 개인적인 형편에 대해서 여기에 뭐 사도성이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지금 갖고 있는 환란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또 다른 내용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문제, 교회 상황들, 교회 상황들 중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뭐 문제들, 그 중에 그 교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 다음에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죠.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아니면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또 하나는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쭉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요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편지를 보냈어요. 전서를. 그랬는데 이 전서 내용을 보고서 후서에서 후서는 왜 썼을까요? 그러면 뭔가 이 전서 내용에서 좀 커뮤니케이션, 언더스탠딩,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었던 거죠. 오해하는 부분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다는 것. 이 부분에 대한 오해와 첫 번째 오해와 두 번째는 새로운 내용이 생긴 거죠. 처음에 이야기하지 않았던 부분의 내용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데살로니가 후서는 똑같이 고린도에서 쓰고 있고 시기도 거의 비슷하죠. 몇 달 후에 쓰고 있으니까 대상도 같아요. 근데 내용에 있어서는 이 사도가 지금 갖고 있는, 바울이 갖고 있는 형편에 대해서는 아주 작게 씁니다. 자신이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3장 처음에 가서 기도 요청을 하면서 자기가 어떤 사회에 있는지 형편은 적게.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전서에 대한 이제 오해가 어떤 부분이 있냐면 환란에 대해서 오해를 한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환란에 대해서 1장에서 쭉 얘기를 하는 거고, 두 번째 새로운 내용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건 이단이 출현한 거예요. 이단이 출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 2장에서 이제 설명하는 거고. 근데 끝을 내려고 봤더니 한 가지 문제가 더 있는 거예요. 끝으로 그러면서 이제 3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3장에서는 뭘까요? 이 오해 중에서 환란 마지막 때에 있어서, 재림 때에 있어서 닥쳐오는 내용들을 좀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더 이제 지적해 주는 거죠. 나태함. 그러니까 성도의 생활에 있어서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좀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이 그런 거예요. 마지막 부분인 거죠. 전체적으로 요 내용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바울이 왜 썼고 왜 이런 일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길지 않아요. 3장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읽으시는데 금방 읽으시죠? 자, 처음에 이 형편에 대해서 얘기할 때 바울이 어떻게 했냐. 3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3장 처음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자기가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3장 1절에서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기도 부탁을 하는 거죠. 기도 요청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말씀이 너희 중에서 영광스럽게 되는 것, 그 다음에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상황이 어떤 거예요?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로부터 위험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환란이 그 전보다 좀 더 심해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바울이 전도를 잘하고 말을 잘하고 해서 많은 사람이 믿게 되는 것이 물론 아니지만, 그런 와중에도 믿는다고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거니와 전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많이 있다는 거죠. 착한 사람만 존재한다는 것은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자기네 형편을 얘기하면서 기도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위해서 항상 기도할 때 이런 환란과 뭐 여러 가지 유혹 앞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 기도를 해 주셔야지만이 말씀을 전하는 자도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거고, 다른 어떤 것에 치우치지 않고 말씀만 보고 나가는 거예요.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1절에서 얘기하는 거죠.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같이 퍼져나가. 그러니까 바울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같이 힘입어서 주님의 말씀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을 내자는 거죠.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그걸 위해서 우리는 매 순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1장으로 가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상황이 어떻느냐. 이제 교회 상황을 이제 정리해 주는 부분이 1장서부터 나와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제 환란과 여러 가지 이제 2장에 나오는 이단, 그 다음에 자기들이 갖고 있는 나태한, 이 세 가지 문제가 실질적으로 지금 직면되어 있는 문제였거든요. 그 중에서 첫 번째는 이 환란이 처음에 전서를 보낼 때보다는 조금 더 심한 거예요. 1장 4절 보세요. 1장 4절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지금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라고 표현하죠. 이것은 모든 힘 더 심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 완전히 이제 실족하고 와해되고 정말로 위기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 중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잘하고 있어서 너희가 내가 참 자랑스럽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이기고 있는, 잘 싸우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힘을 주기 위해서 두 번째 편지 후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5절과 6절. 자, 5절 같이 봅시다. 첫 번째 이유가 시작.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고난을 받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고난을 통해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베드로전서, 베드로서를 공부하면서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는 어떻게 무엇 때문에 고난을 받는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했는데, 그 고난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있으면 고난이 아니라 세상과 함께 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서의 모습을 살아가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이유가 그거라면 두 번째는 6절과 7절에서 얘기합니다. 6절과 7절 계속해서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자, 마지막 때에 너희들은 안식으로, 너희를 환난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심판할 것이다. 반드시 저들에게는 심판이 있다. 라는 것과 또 하나는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안식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안식과 형벌 두 가지가 있는데 너희는 어디에 속할래? 너희가 지금 환난 받고 있다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라. 너희는 그 안식에 들어갈 사람들이다. 나중에 저 사람들은, 너희를 힘들게 하고 환난 가운데 묶고 고난을 갖고 있는 저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그들을 영원한 형벌 가운데 두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4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내와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세상 살아가는 거 쉽지 않죠. 환난과 고난이 있죠. 그때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인내와 믿음이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마지막에 와서 반드시 심판하실 거예요. 그 심판하는 자에게 우리는 모든 것을 맡기면 돼요. 그걸 지금 누려가려고 아둥바둥 되는 것보다 그 환난을, 어떻게 보면 고난을 우리가 담대히 겪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른 모습이겠죠. 데살로니가 교회나 우리 교회나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교회나, 그때는 초대교회고 우리는 지금 종말교회 아니에요. 사실은 종말은 예수님 부활 이후부터 모든 시간이 이제 종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종말에 대해서는 전서에도 얘기한 것처럼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아버지만 알려준 것이다. 아무도 알려준 것이 없다.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거예요.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을 경험하는 것이고,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살면서 이 고난을 하나님께서 견뎌야지, 어서 너는 내 백성이다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고난받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이 고난 속에서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고난 속에서 우리가 참 위로를 얻는 것이고 참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 너희만 고난받는 것도 아니고 나도 함께 너희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고 나의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걸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 믿음을 우리에게 얻을 믿음으로 이 고난을 이겨낼 것을 격려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용이 이제 2장에서 새로운 문제가 나타난 거예요. 이단에 대한 거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 편지를 받은 이후에 급속도로 이제 이단들이 출현하게 되는 거죠. 이단들이 출현한 내용이 뭐냐면, 자, 2장 1절 봅시다. 2장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자, 주님이 강림하실 때 재림하시는 거에 대한 많은 이단들이 나타나기 시작됐어요. 그 내용을 어떻게 나오느냐. 2장 2절 같이 봅시다. 시작.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자, 세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영. 이건 뭐예요? 거룩한, 어떤 비상한 은사주의, 신비주의 같은 거죠. 신비주의 이단들이 많이 나오게 되었고, 두 번째 나오는 게 뭐예요? 말. 말이라는 것은 언변, 좋은 가르침이죠. 언변으로 가득한, 수사학적으로 굉장히 뛰어나고, 뭐, 듣기에 현혹될 만한 많은 설교들, 가르침들을 통하여 이야기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사도들에게서 받았다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 그러니까 사도성에 대해 의심할 수 있으니까 나도 똑같이 저 사도들과 같다. 아니면 그 사도들로부터 내가 받은 이 내용들을 가지고 이야기한다. 사도적인 권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이단들이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앞에 성도들을 미혹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 두 번째 편지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고 있는 거죠. 왜? 그런 유혹 앞에서 미혹하려는 모든 것들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그게 이제 우리가 처음 읽었던 2장 3절서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어떤 재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당시에 재림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렇게 미혹했던 모든 사람들은 유혹했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아까 읽었잖아요. 11절과 12절에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에게는 심판이 있게 된다는 거죠. 계시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계시록에서 거짓말하는 자들을 다 불못에 던질 것이다. 아합과 그 바알과 아세라를 하던 850명 어떻게 했어요? 다 거짓 영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악한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은 다 얘기하는 게 뭐냐면 다 결국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다 일을 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한다는 것은 우리가 잘못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잘못해서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다. 얘기 많이 하죠. 지난주 설교 기억하시죠? 술 먹는 사람이 잘못은 누가 했어요? 자기가 다 해놓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줘서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누굴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누가 잘못을 했는데 자기가 잘못을 해놓고 하나님을 원망한단 말이에요. 그런 건 있을 수 있다 없다. 그럴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보살피면 우리를 다 지켜주시고 해주지 않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하나님은 잘못된 하나님이다. 이죠.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맘대로 살기를 고집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거죠. 제일 많은 오해 중에 하나가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바로왕 앞에 가서 했을 때 바로가 어떻게 해요? 마음이 강팍해졌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기록하냐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심으로 하나님이 일부러 바로의 마음을 더 못되게 만드신 것처럼 기록되어 있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대적해요. 스스로 강팍해진단 말이에요. 그냥 그대로 자기의 본성대로 놔두셨단 말이에요. 일부러 더 악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본성 그대로 살아가도록 두셨단 말이에요. 자, 이걸 바울이 어떻게 표현하는지 앞으로 가서 로마서를 한번 봅시다.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로마서 1장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붙듯함에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함에 그들이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그대로 둬서 그냥 그대로 가서 자기 보응대로 두게 두신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잘못이라고요? 아니에요. 누구 잘못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마음대로 살은 결과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하나님을 떠난, 진리를 떠난 자들에 대한 그들이 맞게 될 최후의 그 심판대로 갈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쓰면서 이단 앞에서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말한 것처럼 기적적인 것들, 아니면 언변들, 사도성이라는 어떤 사도성을 갖고 하는 잘못된 그런 것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도가 이야기했던 전통이라는 것들, 사도가 이야기했던 그 내용을 바르게 따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2장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내가 너희에게 가르쳤던 것들 아니면 내가 글로 썼던 그 전통을 그대로 따르라. 그걸 우리는 올더독스, 바른 정통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정통, 바른 복음을 알기 위하여. 이건 정통은 그냥 고리타분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그대로 계속 이어오고 있는 그 내용 그대로를 우리도 따라가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좋게는 종교개혁자들이 받은 것들이고 그 종교개혁자들의 가르침을 청교도들이 이어온 거고 그 청교도들의 신앙들이 이제 이 와서 뭐 스코틀랜드에서는 장로교가 이어받은 것이고 장로교 성도들을 그대로 해서 이 미국에서도 받아왔고 지금 이제 한국 교회까지도 전통되어 있고 그 정통 바른 보수 신학을 우리가 계속해서 추구해 나가고 있는 거죠. 성경 이외에서는 다른 어떤 것도 찾으려고 하지 않는 그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하게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참 안식과 평안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경험하게 되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있는 내용이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얘기를 하고 끝나도 되는데 생각이 난 거예요. 뭐 잘못된 부분이 하나. 그래서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기도해 주기를 위하여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 더 생각난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 편지를 쓸 때 이 교회 상황에서 이야기할 때 그 마지막 재림이 돼가 오면 재림 때가 되면 이제 너희들이 일을 하지 않고 이제 예수님 곧 오시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편하게 살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있는 것을 좀 다시 하려고 그러는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 앞으로 한번 가보세요. 4장 11절에 보면 바울이 분명히 얘기하거든요.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결국 이 얘기가 뭐예요? 너희 손으로 힘써서 일해서 너희의 호구의 지책을 삼으라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의 그냥 뭐 나는 안 해도 다 먹여 살려주고 성도들은 사랑이니까 당신이 나를 도와줘야 한다 이런 일로 하지 말고 열심히 일하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바울도 스스로 고린도에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만나서 뭐 하고 있어요? 천막을 지으면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대해서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랬느냐?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 보면 우리가 들은 즉, 3장 11절입니다. 우리가 들은 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향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그러니까 일하지 않고 계속 만들기만 하는 거예요. 너희 손으로 수고해서 일을 해라라고 얘기해도 그러지 않고 일만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얘기했던 바울의 권면을 오해한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5장 14절에서 규모 없는 자를 경계하라고 얘기한 것을 오해를 해서 어떠냐면 규모 없는 자들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그냥 인정해주고 잘 대우해주라 이렇게 생각한 거라요. 그러지 않고 너희도 분명하게 일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규모 없이 살아가는 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 6절과 7, 6절만 먼저 보겠습니다. 6절 같이 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저들을 잘라내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떠나라는 거죠. 어떻게 떠나느냐? 7절과 8절에서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질서 있게 행했다는 거죠. 일을 해야 될 때는 일하고 종은 종으로서 상전은 상전으로서 질서 있게 일을 행했다.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오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 아, 8절을 안 읽었나요? 누구든지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라.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서 자기들의 먹을 것도 찾고 값없이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다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은 건 너희에게 본을 보여서 우리를 본받게 하라. 너희도 성실히 그 일을 감당하라고 그 일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일을 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오해하지 말고 끊어라. 왜?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부끄럽게 되기를. 14절에서 누가 이 편지에 대한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부끄러움을 가지라는 거예요. 성실히 일하고 거기에 맞게 살라는 거죠. 자기 규모보다 더 오버해서 마음대로 편하게 살는 것도 안 되고 열심히 일하고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기 수고한 것만큼 열심히 일해서 먹고 그 정당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게으르지도 말라는 거고 너무 욕심을 부리지도 말라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일상에 자기가 지금 일하고 있는 것들에 만족하고 주님이 주시는 거에 감사하며 살아가라는 거죠. 자, 데살로니가 후서 전체적으로 자기 상황에 대해서는 굉장히 짤막하게 이야기하지만 아주 강하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자기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그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새로 생겨난 이단들이나 자기가 처음에 펴낸 그 전서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던 이 환란, 점점 심해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그 다음에 게으른 부분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재림을 생각하면서 게으르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던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해주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정말로 성도가 아름다운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신앙을 더욱더 가질 수 있도록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우리 3장 1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 같이 읽죠. 시작.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마지막에 우리를 블레싱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축복을 주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이 내용 때문에 지금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으면서 환난에서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여러 가지 이단에서부터도 너희를 지킬 것이고 너희의 그 잘못된 삶의 형편 속에서도 떠나서 바른 성도의 모습으로 자라가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실 것이다. 우리도 이 마지막 사냥을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역시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고난과 유혹과 환난 앞에서도 굳게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씻어서 바른 정통 바른 그 복음 앞에서 내 자신이 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마치고 이제 다시 사도행전으로 다음 주에는 돌아가겠습니다. 2차 전도여행의 마지막 부분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18장 뒷부분을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는 잘 읽어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8장 18절 이후부터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마지막 시간에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것들 앞에 서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여러 일들을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흔들릴 때도 있고 정말로 그 유혹 앞에 무너지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그 유혹 앞에 흔들리지 않는 주님이 다 승리하신 승리로 감싸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주님 저희로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깃발이 내 앞에 있는 한 나는 흔들릴 수 없습니다. 나는 질 수 없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이 나의 왕이시며 나의 주님이시기에 나도 그 주님을 따라 이 고난 앞에서 담대하게 승리를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그 게으름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아 참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